제가 가끔 그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많은 종류, 요즘은 정말 볼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원양어선, 물고기를 잡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이 참치라든지 고등어는 잡자마자 급속 냉동을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참치나 고등어는 그 보통 잡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채로 보관을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냉동을 하고 또 양식을 함에 있어서도 참치는 요새 양식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식하는 것이 참 어렵고 동시에 그 물살이 좀 센 곳에서 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고등어는 내가 양식한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보통 물고기들이 아가미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을 할 때 물속에 있는 그 산소들을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호흡을 하는데 참치라든지 고등어는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치는 그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헤엄치면서 그 물살이 그 가르고 나아갈 때 그 아가미로 들어오는 그 물속에 있는 산소로 이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치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 만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치는 잠을 잘 때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참치의 삶에 있어서 멈추는 건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가두어두면 그 가두어둔 곳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하는 것도 그 상당히 크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빙빙빙빙 도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도 오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도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때론 우리가 쉬기도 하고 이제는 좀 주님을 향한 봉사도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어떤 육체적인 그 노력, 육체적인 그 수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추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그 육체의 길이 이끌어가는 것은 죄의 길이고 결국 사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에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묵상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온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선택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된 그 성령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영생을 성취하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면서 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삶 평안합니까?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전쟁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좀 평안할 만하면 일이 계속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속모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전쟁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면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 상황이 전쟁터인 것까지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평안해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도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이 원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또 성령은 그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대적을 하니까 싸우니까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도 혼란스럽고 우리의 환경도 혼란스럽고 내 마음까지 혼란스러우니 이거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왜 내 마음까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을 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 어디로 가요? 죄.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육체의 욕심, 세상의 안목, 여러 가지 정욕들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길은 가면 안 돼, 이런 것은 용납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분명히 나오잖아.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이 들어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고 조금씩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의의 길, 정의의 길을 갈 때는 좀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기쁨, 거짓된 기쁨이죠. 어떤 거짓된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별일 없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는 평안을 약속하지만 죄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합니다. 죄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막 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다 뒤집어놔요.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가짜 평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그 혼란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한 후에 우리가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육체의 일,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을 끊어내도록 우리를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쭉 육체의 어떠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딱 우리가 말씀을 뒷부분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나는 누가 이런 거 호색, 뭐 음행, 더러운 거 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대놓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대놓고 이런 거 지으라고, 죄 지으라고 유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일들이, 그 유혹이 노골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도 위장을 합니다. 죄는 밝은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이 있는 곳을 얼핏 지나가다 보면 화려하고 막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막 화려합니다. 여러분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 지나가 보세요. 막 음악 소리가 얼마나 막 크고 막 얼마나 기쁨의 어떤 소리침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알아요. 그것이 결코 참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첫 열매가 이런 성적인 것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남자나 요즘은 여자나 상관없이 이런 성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짧은 숏, 릴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젊은이들 또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것들이 뭡니까? 뭐 너무나 많이 하니까 제 눈에도 들어와요. 제 귀에도 들립니다. 전혀 정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연예인들이 참 착하고 순진하고 좀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하면은 경건하고 거룩할 것 같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입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아주 위험한 보통 19금이라는 것들을 아슬아슬하게 막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거예요.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죄는 한 번만, 한 번쯤 남들도 다 아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나 외로워. 나 누군가가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중독이라고 그래요. 중독. 중독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이것은 중독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그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히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를 어기는 모든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중요합니다. 마음, 시선, 내 생각, 이런 거예요. 더러운 것은 뭡니까? 부정한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이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으로 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만나지 않았어 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결국 호색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호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육체가, 육체의 일이, 우리의 욕심이, 세상의 죄가, 세상의 사탄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TV를 보면, 예능을 보면 요즘 너무나 많이 무당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점치는 것. 서양 사람들도 점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타로점.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타로로, 뭐 카드로 뭐 점을 친다고 하는데 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그러한 곳에 많이 빠져서 많이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아니 자주 듣습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우상 숭배는 우리가 행위 이전에, 행위도 포함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것,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쾌락을 쫓는다면, 쾌락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라면 결국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하는 것도 조심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역이나 직분이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내가 이 정도의 지위다라는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마저도 수단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정정하고 또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주술, 점치는 것. 여러분, 점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자기만족이잖아요. 이 자기만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갖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술, 점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하나라도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요즘 한국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뉴스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법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사라는 인물들. 그분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법사라는 것은 뭐 좀 절이라든지 뭐 그런 쪽과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이게 드러난 것만 그렇지 드러나지 않는 그 죄,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또 자녀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교를 이렇게 지원해야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도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왜 기도를 대화라고 하냐면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억울한 것들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왜 못하겠어요?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불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도 보통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라고 뭐 생각이 없겠어요? 저라고 욕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자존심이 없어요? 저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들려주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언제 많이 실수합니까? 내 생각이 내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어떠한 여러 가지 있죠. 내가 중심이 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 전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음란한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체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멀리하고 그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거 그랬어요. 원수 맺는 것. 마음에 미움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사람을 상대할 때에 저 사람은 나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정죄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분쟁이 생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분쟁은 뭐예요? 멈춤이 없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시기는 뭐예요? 남의 잘됨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안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술 가운데에는 시기 때문에 오는 주술도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형제의 성도의 잘됨을 축복하고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냄이 있어요. 분냄. 이 분냄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다, 우리가 어른이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분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내었을 때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러한 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정말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짓는 것, 여러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 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고 또 성경 공부 말씀으로 만나야 하고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러한 모임이 바로 내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모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의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분열하는 데 누가 치고 들어옵니까? 이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냥 들어옵니까? 또 이단이 들어와서 이러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러한 어떠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딱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 이런 건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냐면은 공의, 정의, 원칙, 진실 뭐 그러한 것으로 옵니다. 정말 공의, 정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으로 진리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진리로 중간에 딱 서 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서운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중심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짓된 것들은, 육체의 것들은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열매는 그냥 딱 짜잔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는 조금씩 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었던 자리에 그 열매의 옹알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열매가 안 맺히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분노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하나가 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분열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1절에 보면 이 절제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하지 못하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에요. 특별히 술 취함과 방탕함.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절제가 없어요. 중독됩니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아요. 선을 한번 넘어버리면. 제가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싸울 때도 좀 처음이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딱 결혼하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불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살다가 보면 서로가 약점을 알게 된다. 서로가 약점을 알게 될 텐데 절대로 그 약점을 가지고 싸우지 마라. 약점으로 찌르지 마라. 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하고 제 아내가 잘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우리 아내는 약점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 아내가 그 선을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노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있지만 그 선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술 취함과 방탕 이런 것은 무엇을 하게 못하게 만드냐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이상해지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다 이거 잘못됐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막 우리를 도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평안함이 없지만 동시에 정말 육체가 원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육체가 하는 일, 육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막는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다라는 것이 한 번 실수입니까? 반복해서 그 용서를,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싸우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가짜 평안, 죄에 속고 있는 것들,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딱 그런 게 드러나니까 누가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갑자기 죄가 탁 드러나면 누가 제일 당황해요? 자기 자신이 당황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 가짜에 속고 있는데 성령이 와서 그걸 탁 깨트려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당황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혼란스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22절, 23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육체의 일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함께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첫 걸음이 딱 중요합니다. 그 첫 걸음이 뭐예요? 첫 발짝이 뭐예요?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를 위한 그 첫 걸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완전히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마음의 방향이에요. 못 박았냐? 못 박지 않았냐? 아까워하냐? 아까워하지 않냐? 아까워합니까? 어떤 죄에 관계된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까워요. 그러면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그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걸 온전히 끊어내면은 나중에라도 다시 연락해야지,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026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